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중의원이 24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은 일본 중의원이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행위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북한의 이런 일련의 도발 행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착실히 시행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1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다음 날인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 48일 만에 첫 일시 교전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발효된 이번 교전 중단 조치는 카타르 정부의 중재로 이뤄진 양측 간 합의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억류한 240명가량의 인질 중 13명의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들이 이날 오후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교전 중단 이후 양측 간 폭격이나 포격 혹은 로켓 공격에 대한 주요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시 교전 중단이 돌입된 지 약 1시간 반 뒤 인도주의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이집트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통제소 역할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이스라엘 보안당국이 병원장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이 23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기자들에게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간 합의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현 시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계속하는 등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23일 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관련 판결의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이뤄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이 23일 하루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로켓과 무장 드론을 동원한 총 4차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과 연합군이 시리아 북동부 두 곳에서 로켓과 자살 공격용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라크에서는 바그다드 서부 아인 알라사드 공군기지를 겨냥해 드론 여러 대가 발사됐고 북부 아르빌 공항 인근 미군 기지에도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들로 인한 사상자나 기반시설 손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칭 이슬람 저항 단체는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21일 근접 항공지원기 고스트라이더를 동원해 이라크 주둔 미군과 연합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딩크, D-I-N-K라는 그 용어가 새로운 모습의 가족 형태를 부르는 말로 등장했었습니다. 자녀는 낳지 않고 부부 모부두가 일하는 가족으로 수입은 두 배, 아이는 없다. 이 영어식 표현에 더블 인컴 노 키즈 약자를 써서 딩크, 딩크족이라고 부른다면서 시사 용어처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미국의 딩크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결과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의 딩크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2년에 7% 정도였던 무자녀 맞벌이 가정이 최근 조사에서 43%로 확인이 됐는데요. 몇 년 전 한 여론조사에서도 자녀가 없는 가정의 응답자 44%가 앞으로도 자녀를 원치 않는다고 답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3년 전 같은 조사보다 7% 많아진 것으로 미국에서 해마다 딩크 가구가 늘고 있는 변화를 알게 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딩크 가구를 겨냥해서 미국에서 어느 지역이 살기가 좋은지 분석해놓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생활의 질, 문화여가시설, 문화적 다양성, 지원 면에서 딩크 가구가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는요.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한 중서부 미네소타주, 북동부 메인주, 로키산맥에 있는 콜로라도, 서부 워싱턴주 등이 목록의 맨 윗자리에 보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alestinians had nothing to do with Hamas and Hamas's appalling attacks and they're suffering as a result as well. This morning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이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양측은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 조건으로 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북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아주 맵섭습니다. 토요일에 체감 추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고요.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일부, 삼지연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과 장전, 함경북도, 황해도, 용현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신의주,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고요. 청진 영하 7도, 해산은 영하 18도입니다. 평양은 낮에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의 낮 최고는 4도, 함흥과 원산은 5도, 중강의 낮 최고는 영하 4도, 해산은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막대가 흐려지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막대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먼바다는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24일 시작됐습니다. 휴전 첫날 이스라엘인질 6명과 태국인 인질들이 풀려났습니다. 타이완 야권이 내년 총통선거에 나갈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에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의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 걸로 조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휴전 발효됐죠?
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7시부터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휴전 기간은 일단 나흘로 잡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가 붙잡고 있던 인질의 석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앞으로 나흘 동안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 가운데서 여성과 아이 50명을 석방하기로 했는데요. 24일 오후 4시경에 이스라엘인 13명이 풀려났습니다. 네. 예, 미국 CNN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발표를 인용해서 이들이 라파 국경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날 저녁 늦게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서 태국 총리실은 이날 이스라엘 인질들과는 별도로 12명의 태국 국적자가 풀려났다고 밝혔는데요. AP, CNN 등 매체들은 태국 국적자 10명 그리고 필리핀 국적자가 1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쪽에 구금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번에 풀려나는군요.
네, 나흘 동안 모두 150명이 석방되는데요. BBC 방송은 24일에 먼저 39명이 석방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휴전이 발효되면서 구호물자가 또 가자지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집트 정부는 경유가 13만 리터, 또 휘발유를 실은 트럭 넉 대, 그리고 구호물자가 실린 트럭 200대가 라파 국경을 통해서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정도 양으로 필요했던 구호물자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의 한 관계자는 BBC 방송에 그 정도로는 필요한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주민이 모두 구호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루 트럭 200대 분량의 구호물자에 조금 연료를 추가한 것으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단 휴전 기간이 나흘로 잡혔는데 이게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있네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석방하기로 한 50명 외에 추가로 인질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이 하루씩 연장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 휴전입니다. 휴전 상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상자가 나왔다는 증언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시작되고 약 15분 후에 이 가자지구와 접한 몇몇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켓이 날아온다고 경고하는 사이렌이 울렸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휴전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말은 있지만 폭격, 공습, 로켓 공격이 있었다는 중요한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나흘 동안의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일단 휴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계기로 해서 휴전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휴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두 이번 휴전이 항구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일을 시작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전이 시작됐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에서는 모두 상대방을 겨냥해서 대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완전히 휴전이 가능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측에서는 휴전이 끝나면 전쟁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3일 해군 장병들에게 이번에 잠시 전투가 멈춘 거라면서 전쟁과 전투는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인질을 귀환시키도록 압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이 최소한 두 달 동안 이어질 거라고 본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통제는 장기적인 전쟁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측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하마스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마스 내 군사기구인 카삼 여단의 아부 우바이다 대변인은 영상 메시지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포함해서 모든 저항 전선에서 이스라엘과의 대결을 고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쟁이 시작된 후에 지금까지 폭력 사태가 급증해서 이곳에서도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는 내년에 총통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야권이 총통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가 이게 또 실패했다는 소식이죠?
네, 제1야당인 국민당 그리고 제2야당인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예, 이 두 당은 지난 15일에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총통선거에 나갈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23일 최종 협상이 깨지면서 결국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자, 국민당, 민준당 각기 누구를 후보로 내세웠었죠?
네, 국민당은 허우유이 후보 그리고 민중당은 커워저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네.
두 당은 후보를 단일화하면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누를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단일화를 시도했는데요.
네.
하지만 끝내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후보 단일화는 왜 안 된 겁니까?
국민당과 민준당은 여론조사를 해서 이 총통 후보를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오차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두 당 간에 이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나 할지를 두고 이견이 생겨서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 23일에 최종 단판을 시도했는데 결국 이것도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당, 민중당 따로따로 총통 후보를 내는 겁니까?
네, 국민당의 허우유 후보, 민중당의 커원조 후보가 24일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허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실패가 대중 가운데 60%를 실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커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커 후보가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중 가운데 60%가 실망하게 하는 결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두 당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지지율이 6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는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인데요. 라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0%로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못한 덕에 라이 후보는 이 정도 지지율로도 총통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자, 민진당에서는 라이 부총통을 일찌감치 차기 총통 후보로 정했었죠.
네, 지난 4월에 결정됐습니다. 라이 칭더 후보는 최근에 부총통 후보로 샤오메이 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TCR로 대표를 지명했는데요. TCR로는 미국에서 사실상 타이완 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자, 후보 등록을 마친, 그 총통 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당의 허우 후보, 민중당 커 후보, 각각 부총통 후보들도 발표했죠?
네. 허우 후보는 자오사오캉 전 국민당 의원을, 그리고 민중당 커 후보는 재벌 집안 출신인 우시닝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 타이완 총통 선거는 민진당, 국민당, 그리고 민중당의 3파전이 됐습니다. 이 세 당은 대중국 관계에서 성향이 각각 다르죠.
네, 잘 알려진 대로 여당인 민진당은 반중국 성향입니다. 반면에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친중국 성향이었고요. 민중당은 이 성향이 민진당과 국민당의 딱 중간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 쪽에서는 그동안 민진당을 껄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민진당이 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대미관계를 중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진당 소속 현 차잉원 총통이 집권한 후에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반면에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면 중국으로서는 내년 1월에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상당히 중요하죠.
네, 중국 정부로서는 국민당이나 민중당 후보가 차기 총통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할 텐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샤오메이친 후보가 타이완이 중국 영토임을 거부하는 독립 지지자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에 홍콩 주민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데요. 이 홍콩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홍콩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영국의 홍콩인 환영위원회와 영국의 싱크탱크인 영국의 미래가 2021년 이후에 영국에 온 홍콩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공개됐는데요. 그 결과 이들은 영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홍콩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조사가 2021년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죠?
네, 영국 정부가 2021년 1월 31일 홍콩인들의 영국 이주를 돕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예, 영국은 2020년 6월 30일 밤 11시를 기해서 중국이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과거 식민 지배했던 홍콩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영국의 이민 문호를 활짝 개방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른바 영국 해외 시민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홍콩인들이 이 해당 비자를 신청하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할 자격을 주고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치 전까지 BNO 여권 소지자는 영국에서 6개월만 체류가 가능했었습니다.
네.
예,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약 15만 4천 명이 새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자, 홍콩 사람들이 영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조사는 약 2천 명의 BNO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됐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만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35%가 풀타임 상근직이고요. 9%가 파타임 비상근직 그리고 6%가 자영업자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임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었고 5분의 1은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약 13%는 가사를 돌보느라고 또 2%는 학생이라서 직업이 없는 경우였고요.
네.
예, 18% 정도가 실업자였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앞으로도 찾지 않을 거라는 응답도 5%였습니다. 또 13%는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능숙한 영어 구사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었습니다.
네.
예, 응답자의 40% 이상이 직업을 구할 때 직면한 문제로 언어를 꼽았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약 60%는 학사 또는 석사 수준 학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 47%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건 정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영국 도착과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응답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영국에 온 후에 재정 상태가 더 악화했다고 답했고요. 특히 약 10%는 크게 악화했다고 말했는데요. 홍콩 내 연금 접근이 어려워진 게 요인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홍콩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네. 이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99%가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속해 있는 영국 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웃 또 직장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인사를 전하면서 내년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거래 하락 등 다방면에서 경색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 미국은 어제가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었죠.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또 수천만 명이 이동을 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자, 내년에 있는 대선 준비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 추수감사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또 대선 준비하는 후보들이 각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보면은요, 매년 추수감사절에 메이지 백화점이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요. 지난 1924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퍼레이드는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행사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사를 전하는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먼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매년 추수감사절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작은 섬 멘터킷을 찾아서 그곳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날도 이곳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로 이 퍼레이드를 중계하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공통 견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집중하고 함께 해결하면서 원한을 멈춰야 한다라면서 국가적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한 말씀 하셨네요.
예, 바이든 여사는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선행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연락해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라고 인사를 하거나 다른 선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 전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일정도 소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미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장병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머물고 있는 렌터켓 섬에 소방서를 찾아서 근무자들에게 호박파이 등을 전하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했습니다.
네, 자, 추수감사절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가족들과 개인 일정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손녀인 나오미 바이든 양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추운 날 바다로 뛰어드는 일명 폴라베어 플런지를 하고 다 함께 큰 수건으로 몸을 감싼 사진을 나오미 양이 공개하면서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요 정치 광고하면서 유세를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죠. 풋볼 경기에 광고를 내보낸 건데요. 바이든 대선 캠프가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대선 격전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경기에 광고를 보냈는데요. 이 광고에서 건강보험료와 처방약값 인하,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인 바이든오믹스의 성과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네. 자,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 추수감사절 맞아서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 장병과 국경경비대, 경찰, 부급대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주목되는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 나왔다고 하던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상 말미에서요. 현재 미국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에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고 안전해지며 번영하고 위대해지는 길로 향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내년 대선은 11월 5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내년 추수감사절이면은 이미 누가 대선에서 승리했는지 결과가 나왔을 시점인데요. 자신이 당선됐을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또 근거가 되는 것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미 NBC 방송 등이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9%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공화당 내 다른 주요 경선 후보들도 있는데 어떤 추수감사절 메시지 내놨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공화당 내 지지율 2위에 올라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영상에서요. 우리는 자유의 원칙의 근거에 세워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꿀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남편과 딸이 개인 일정으로 추수감사절에 모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 함께하고 있다면서 믿음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축복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시장이 여러 면에서 경색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 NBC 뉴스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주택 거래량부터 볼까요?
예, 10월 현재 주택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감소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볼 때 2023년 연간 주택 거래량이 37만 9만 채로 지난 2020년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연간 주택 거래량은 660만 채를 기록한 2020년부터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이후 2021년에는 620만 채, 또 2022년에는 440만 채로 떨어졌다가 급기야 올해는 300만 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300만 대. 이렇게 주택 거래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먼저 이자 비용의 증가입니다. 주택은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거래 시에 한꺼번에 현금을 내서 사기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대출을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른 겁니다.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지난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시기로 당시 모기지 이자율이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2021년에는 30년 만기 모기지 이율이 2%대에 머물렀고요. 그러다가 2022년 3월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모기지 이율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5%를 넘어섰고요. 말에는 7%를 넘겼다가 올해 초 다시 6%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안정되는가 싶던 모기지 이율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서 10월에는 8%에 육박했고요. 11월 현재 7%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택을 갖고 있고 융자를 갚고 있는 사람들은 모기지 이율 상당히 주의해서 보던데요. 어떤 영향 미칩니까?
네, 주택을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팔려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 그만큼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죠. 따라서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팔려는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집주인은 지금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인 지난 2021년에는 2%대의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받아서 집을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이 만약에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다시 모기지를 받아야 하는데요. 훌쩍 올라버린 이자율 때문에 선뜻 대출 받아서 이사 가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나오는 집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높은 모기지 이율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시장에 내놓는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요, 시장에 나온 주택이 120만 채 이상이었는데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시장에 올라온 주택이 약 70만 채에 달합니다. 시장에서 매물이 준다는 것은 공급이 준다는 말로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2020년 미국의 주택 중간값이 31만 3천 달러였습니다. 이후에 2021년에는 35만 5천 달러고요. 2022년에는 약 37만 9천 달러, 그리고 올해는 39만 2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10만 달러 가까이 오른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을 얘기할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인들의 생각을 물어본 여론조사가 눈길을 끄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하고 시카고 대학교 여론조사센터가요. 24일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 가능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9일에서 24일 동안 등록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여전히 기회 땅으로 보고 있는 유권자가 36%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칸 드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메리칸 드림은요, 미국에서는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문구입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많은 미국인의 마음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그 36%라는 수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갔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이 신문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의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약 68%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인 36%에 거의 두 배 달하는 수치인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행한 조사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응답률이 2012년에는 53%, 2016년에는 48%로 집계돼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드림이 한 번도 실현 가능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률이 2016년 8에서 2023년 올해 18%로 급증했습니다.
네. 자, 해가 거듭될수록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조사는요, 민주공화 양당을 막론하고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 사회적 사다리가 견고하다는데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미국에서의 삶의 질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미국에서의 삶이 5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한 유권자가 절반에 달했는데요. 반면에 더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률이 30%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했는데요. 이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유권자 50%, 3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흑인 유권자의 68%는 사회 시스템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혹시 남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랐을까요?
네, 주로 남성일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먼저 남성의 46%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승진과 사회적 출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28%만이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65세 이상 유권자의 48%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은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50세 미만 유권자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을 신뢰하는 응답률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조직 정점에는 장관이 있습니다. 현 국방부 수장은 28대 로이드 오스틴 장관입니다. 장관 직속 기관으로는 국방장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부서가 있습니다. 부장관이 수장인 국방장관실은 장관이 국방부와 관련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국방장관실에는 6명의 차관이 있고 산하부서는 크게 국방기관과 국방부 현장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방기관으로는 국방개혁관리국, 국방정보국, 미사일방어국, 국가정찰실 등 모두 19곳이 있습니다. 또 국방부 현장활동에는 국방미디어활동, 국방기술정보센터, 국방부교육활동, 국방부인적자원활동, 워싱턴 본부 서비스 등 8개 영역이 있습니다.
Assaults on Afghan forces have increased since Saturday's peace deal, but top U.S. military officer General Mark Milley said there's still nothing.
다음 군부서로는 해군부와 육군부, 공군부 그리고 합참이 있습니다. 해군부 산하에는 해군과 해병대가 있고 육군부에는 육군이, 그리고 공군부는 공군과 우주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해군 현역은 약 35만 명, 해병대는 약 18만 명입니다. 육군은 같은 기간 현역이 약 47만 명, 주방위군이 약 34만 명입니다. 또 공군은 현역이 약 32만 명, 그리고 우주군이 8,600명입니다. 합참은 미국 국가안보제도에서 탁월한 군사자문기구입니다. 합참은 의장과 부의장,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우주군 수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현 합참의장은 공군 출신인 21대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장군입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을 계획하거나 조율하며 감독하지만 의장이나 합참은 모든 군사작전 실행에 있어 맞는 공식 역할이 없습니다. 합참의장 산하에는 11개 사령부로 구성되는 통합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통합전투사령부에는 지역별로 아프리카, 중부, 유럽, 인도태평양, 북부, 그리고 남부사령부가 있습니다. 또 기능별로는 사이버, 우주, 특수전, 전략, 그리고 수송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이 다시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양측은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을 조건으로 일시적 휴전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하마스는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하마스와 파타.
팔레스타인은 크게 두 주요 정치 세력에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극도의 혼란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하마스와 현재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파타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하마스와 파타는 팔레스타인의 정당들이자 정치 세력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나라는 없지만 1994년에 출범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에 정부 조직도 있고 파타, 하마스, 제3의 길 같은 정당들도 존재합니다. 중도 온건 성향의 파타는 현재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태동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주축 세력으로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대표 정당이자 가장 오래된 정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건 파타당이 이끌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이스라엘도 문제가 생겨서 협상이 필요할 때면 파타당 정부와 대화에 나서왔고요.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정당이라기보다는 무장 정파로 익숙합니다. 정파란 공통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당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장한 정치 집단 하마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하마스의 태동.
하마스는 1987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의 대이스라엘 민중봉기, 이른바 1차 인티파다가 발발한 1987년 10월에 공식 창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피 흘리는 영토 전쟁을 벌여온 팔레스타인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그 중심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이끌었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과 파타당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거부하고 나타난 게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아랍어, 이슬람 저항운동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아랍권 최대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에서 활동하던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됐습니다. 하마스는 산하에 알카심 여단이라는 무장 조직을 두고 계속해서 반이스라엘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고요.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항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슬람식 사회 복지 사업을 약속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 분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미국의 중재로 1993년에 양측이 중동 평화 구상, 이른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The children of Abraham, the descendants of Isaac and Ishmael have embarked together on a bold journey. Together, today, with all our hearts and all our souls, we bid them shalom, salam, peace.
국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듬해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수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오슬로 협정은 쉽지 않은 중동 해법을 찾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였지만 양측 모두 이 협정을 파기하려는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슬로 협정의 주역인 이차크 라빈 총리의 암살과 우파 정당들의 득세로 이어졌고 팔레스타인도 아라파트 수반에 이어서 들어선 마무드 아바스 수반 정부 역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무장투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하마스, 그리고 외교적인 해결 방식을 내세우면서 과격한 무장 노선만 고집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파타 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 커져갔습니다.
2006년 총선과 하마스의 승리.
팔레스타인은 2006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 선거에서 가자지구를 기반으로 한 하마스가 파타당을 누르고 크게 승리하는데요. 당시 국제사회는 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치른 걸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유엔은 공정선거를 치른 팔레스타인인들을 축하하고 비폭력적이면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새 정부를 기대하는 4자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인 이스라엘 투쟁을 선언합니다. 이에 파타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 정파들은 하마스가 구성하는 통합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의 파타정부 그리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로 갈라져서 대립과 반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력투쟁 불사를 선언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통치의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동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는 길이 41km, 폭 10km에 불과한 좁은 땅입니다. 여기에 약 2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해서 지중해의 면에 있는 서쪽을 제외하고 세 방향 모두에 높은 장벽을 설치하고 엄격한 통행관리와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해왔습니다. 하마스의 무기 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하마스와 충돌이 벌어질 때면 번번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대응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늘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eaders of the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the Department of Safety and Security in Gaza, were informed by their liaison officers.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하마스 집단은 가자 지구 주민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을 인질로 삼고 테러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오늘 주인공은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입니다. 찰스 3세는 1948년 11월 14일 런던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공의 네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찰스 3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공군과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영국의 귀족 가문인 스펜서 백작의 딸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습니다. 유럽 최고 왕가인 윈저 가문의 장남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은 슬기의 결혼식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윌리엄과 헨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이애나 비는 1995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왕세자가 당시 유부녀였던 카밀라 파커 볼스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해서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 생활 15년 만인 1996년에 전격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인 1997년 다이애나 비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요. 찰스 왕세자는 2005년 카밀라와 재혼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찰스 왕세자에 대한 여론의 호감도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한편 찰스 3세의 즉위와 함께 영국의 왕비가 된 카밀라는 지난 1995년에 사망한 전 남편인 에드워드 파커 볼스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의 두 주요 정치 세력 하마스와 파타의 차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행사나 활동에 참가할 때 sign-up과 sign-in이라는 구동사를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marathon in DC?
Maybe. If I do, I need to start training now. How about you?
I was thinking about it, but I don't like to wake up early. When do you have to sign in at the registration desk?
I think it's around 6:30 a.m.
Oof, that's early.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marathon in D.C.?
워싱턴 D.C.에서 하는 마라톤에 등록할 거예요?
Maybe. If I do, I need to start training now. How about you?
아마도요. 등록하게 되면 당장 훈련 시작해야 돼요. 당신은 어때요?
I was thinking about it, but I don't like to wake up early. When do you have to sign in at the registration desk?
생각 중이었어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요. 현장 접수대에 언제 이름 적어야 돼요?
I think it's around 6:30 a.m.
오전 6시 30분쯤인 것 같아요.
Oof, that's early.
아, 이른 때네요. 구동사 sign-up은 행사나 어떤 명부에 사전 등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을 한다는 뜻이죠.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sign up for the conference?
Yes, I already signed up.
Did you sign up for the conference?
그 회의에 등록했어요?
Yes, I already signed up.
네, 이미 등록했습니다. 사인업을 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비가 있는 거죠. 특히 강좌에 사인업할 때 그런 일이 많습니다. 무료 행사에 사인업하기도 하죠. 자원봉사 활동 등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사인업해줄 수도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he signed him up for the class.
그녀가 그를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사인업에 반해서 사인인은 이미 등록한 행사와 예약 활동에 대해 당일 현장에서 사인인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인업과 사인인이 사용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인업, 등록을 해야 사인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된 명단이 있으니까 사인인 할 수 있는 거죠.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marathon in DC?
Maybe. If I do, I need to start training now. How about you?
I was thinking about it, but I don't like to wake up early. When do you have to sign in at the registration desk?
I think it's around 6:30 a.m.
Oof, that's early.
We can use the phrasal verb sign in the same way as log in.
Sign in은 log in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But unlike log in, sign in is common outside of the computer world.
그러나 log-in은 컴퓨터 상에서만 사용되는 반면에 sign-in은 컴퓨터 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s part of security measures in an office building or school, you may hav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self before you enter.
빌딩이나 학교에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That could mean writing your name or signing your name on a paper or showing an identity card.
여러분의 이름을 종이에 쓰거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sign in 한다고 하는 거죠.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대화입니다.
Can you please sign me in? Sure. I already signed you in. Can you please sign me in?
제 이름 좀 기록해 주시겠어요?
Sure. I already signed you in.
물론이죠. 이미 참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Sign up. 사전에 참가 등록하는 것, sign in, 행사 당일에 현장에 왔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sign up과 sign in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